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수넴의 한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꼭 집에 모시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편과 함께 엘리사의 방을 지었죠. 엘리사가 누워 쉴 수 있는 침상과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밤에 방을 밝힐 수 있는 촛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그곳은 훗날에 죽음을 당한 아들의 몸을 눕힐 수 있는 생명의 산실이 되었고, 엘리사를 섬기며 맺어진 종과의 인연은 여인이 늙도록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들어본 찬송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찬송. 창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나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4장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전도자 훈련이 있었는데요. 복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예,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서 다 벗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말씀에게 이끌려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복음이 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인데요. 이러한 귀하고 영광된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 열왕기하에는 엘리사가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명 수넴의 여인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수넴의 여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엘리사가 이렇게 아마 가끔씩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우리로 말하자면 신방 갔을 네. 때 그 집에 이렇게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종이 잠시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준비해서 그곳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서 그 집에 엘리사가 머물게 되면서 복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넴의 여인은 아이 없이 늙은 남편과 단둘이 사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늙은 남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무리하거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바로 다른 모든 책과 다른 점이 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너무 무리한 이야기 같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의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참 놀라웠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볼 때 늙었고 남편이 무리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조건보다도 이 여자의 마음에 종이 더 훨씬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그게 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넴의 여인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부쩍이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참 섬기고 싶었는데요.
네.
아마 이 집에 방에 한 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담 위에 방을 지었다고 하니까 담 위에 방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네. 보면 그 여리고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서 뭐 술을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넓었으면
네.
집을 짓고 그랬을까요?
네.
예, 아마 이 여자의 그 담장도 상당히 방을 하나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넓고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건축, 작은 건축 아닙니까?
네.
이것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
이 남편이 참 이 수넴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 믿음이 이 수넴의 여인만큼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을,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아내의 간청을 듣고, 참 이렇게 열심히 방을 만들어준 이 남편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네.
네. 근데 참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매님들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후원하시는 많은 형제님들도 계시겠다 그 마음이 들던데요.
예, 이 아내의 마음이
네.
아마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남편도 형편이나 조건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네.
아내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예, 직장 다니면서 자주 모임에 못 나오더라도 아내가 교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네.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부부상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보면요, 이 대충 섬겼던 것이 아니라 참 섬세하고 또 세밀하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원래 마음이 있으면 상당히 주밀해지고 세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이성적으로도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가 있으면 모든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네.
하나하나 세밀하게
네.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깊이 있게까지
네.
자세하고 세밀하게까지 마음이 살펴지게 되는 것처럼
네.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주밀하고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의 여인이 마련해 놓은 방에 들어가 누웠다가 갑자기 자신의 사원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수넴 여인을 위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련한 것들은 이 엘리사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랬겠지만 엘리사는 이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낳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생명, 자식을 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네.
그 생명을 통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
2018년 한 해 동안 피지를 담당해가지고
네.
피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약 피지는 감리교회인데
네.
처음에는 우리를 오해하고 배척했다가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직접 와서 들어보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들어보시고 또 총재님, 사무총장님이 와서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시고
네.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곳 섬을 이렇게 담당하게 돼서 1년 동안 물론 저 혼자 간 것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약 1,000명의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만 명의 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셨죠?
예, 네. 외형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피지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네.
예, 제 아들하고 같이 동행을
네.
하게 되고 아들이 그동안 좀 삐딱하고
네.
또 마음이 복음이나 주님보다도 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판단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네.
마음을 열고 예, 성격교까지 자기 발로 가게 되고
네.
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네.
예, 지금 결혼까지 하고 네. 전도자로 마음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미국의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아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제가 피지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네.
피지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아유, 참 아들과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두 부자의 모습. 아우, 너무 아름다운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참 제가 그런 날이 올 줄을 예, 네. 상상할 수 없었는데
네.
예,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지로 보내주시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시고 예,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눈에는 참 우리 모습만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또 때로는 안일함이나 태만함이 보일 때 우리가 거기에 좀 매일 때가 있죠.
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편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매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우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열왕기하 이제 4장에 보면 여인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섬겼던 것은 3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엘리사가 여인을 위해서 정말 은혜를 베풀고 생각하고 아들을 살리고 또 앞으로 이 기근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또 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피하라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이 앞으로 먹고 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뒤를 다 봐주는 그런 종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은 정말 작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것은 1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나중에 아이가 네. 죽었을 때도
네.
예, 그 문제를 들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과 그 남편의 품에 다시 아이를 안겨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엘리사를 위해 만들었던 그 방, 그 방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 방은 결국은 정말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산실이 되었죠.
예, 아들을 태어나게 했고
네.
또 아들을 살리는. 예, 그런 정말 축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자신보다도 더 위하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이나 또 어떤 유익에 우리 마음이 쉽게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 왜 그럴까요?
예,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의 마음은
네.
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근본 중심이 나를 위하여 사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진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중심된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세워지면서 이 여자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크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의 참모습을 딱 한 번 본 적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보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제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네.
어릴 때 주변에서 자꾸 못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냄이라고.
네.
저는 그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못냄이라니, 어? 저 사람들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아무래도 저 눈이 잘못된 것 같아. 저 이상해. 응?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무엇을 보게 됐느냐면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집하고 그때 거리가 한 300m쯤 떨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개척교회고 2층에 창에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에 잠겨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창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못생긴 아이가 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애도 못생겼다 소리 듣는데 참 어지간해도 못난이다.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하는 거예요. 어? 아빠? 누가 아빠야? 그걸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네.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가까웠어요.
네.
아, 내 아이구나. 우리 아이구나 하는 순간 그 못냄이가 어디 가도 천 없어지고 다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 삼아 나는 우리 아이들의 참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네.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자기중심적인 거죠.
네.
근데 신앙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자기 편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의 신앙은 자기 편에서 주님을 따르고 자기중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신앙 앞에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네. 예,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크게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서
네.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인간 편에서 순교까지 각오한 것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22장 54절에서 62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가 막상 계집아이 옆에 섰을 때 너무 정말 상상도 없을 만큼 쉽게
네.
예, 무너져 내려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의 각오와 결심은 참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 우리 마음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 편에 세워서 정말 주님 편에 서게 되면 내 자신보다 더 복음을 위하고 더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이 여자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종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떤 목적을 갖고 섬겼던 건 아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서 정말 이 주미라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종을 섬겼던 거죠.
네.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은 결국 이 여자의 인생에 너무 큰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우리를 참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가 봅니다.
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요. 또 재앙에서 지켜주고 또 수넴 여인의 노후까지 살뜰하게 살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때때로 우리가 교회와 종과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 교회와 종이 우리를 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도 강다만난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가지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은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주막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다가 건져서 살려 데려온 이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뜯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주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한
네.
모든 비용을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줬습니다.
네.
이 사람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주막 주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네.
주막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를 가르치고
네.
그 주막 주인은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엘리사를 위하고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엘리사에게 이 여자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노후에 그 이후까지 모든 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네.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 종에게 주어져 있다.
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종에게 맡기고 이 여자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비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의 여인을 이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 대신 귀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겼던 수넴의 귀한 여인, 결국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였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마산지역 합창단이 부르는 주품에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높은 가운데 나의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현재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변형해서 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과거 카톨릭에서는 일요일법이라고 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형도 시키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문과 형벌 벌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카톨릭이 정한 주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인 십계명을 카톨릭에서 고친 대로 지킨다는 게 이상해요. 성경에서 정한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카톨릭에 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과 현 시대에서 드리는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성경대로면 저희가 주일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이 질문에 보면은요. 이제 카톨릭에서 십계명을 또 변형했다라는 질문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카톨릭에서 일요일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어렵네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어떤 일요일법이라든가 그렇게 십계명을 변형시킨 그런 차원은 사실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카톨릭에서 고친 대로 지킨다는 게 이상해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조금 난해한 사연이네요. 네.
뭐 난해하진 않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안식이라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성경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네.
세상에 어떤 데도 이 안식은 없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안식일은 참 중요한데 그 마가복음 2장에서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정말 우리를 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안식일 날 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식일 날 예배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오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제7일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축복했지 않습니까요?
네.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무슨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진 자체가 어떻게
벗어난 보면, 거죠?
그렇죠. 본연 어떤 안식일의 네.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특히 뭐 안식일 교회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안식일 하나를 그 지킨다. 사실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고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걸 고집해서 이렇게 어떤 법의 테두리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놔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어떤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안식일에 매여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고
네.
여기서 매여 사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카톨릭에서 정한 거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4월 21일 날이 부활절 우리가 행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은 어떤 창조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신앙에서 이 안식일을 주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면은요.
네.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순절 날 이게 성령이 또 임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 했다고만 자꾸 연관 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네.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도요. 그 안식 후 첫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도
훨씬 전에
예, 안식 후 네. 첫날
네.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일요일
네.
이제 일요일을 지켜라
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네.
312년경에 콘스탄티 황제가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나도 그 기독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카톨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속칭 개신교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셔요. 간혹.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톨릭은 콘스탄티 황제 때부터 그때 이 카톨릭이라는 이제 어떤 그게 형성이 되어지고요.
네.
그 전에 보면 우리 성계에도 보면은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네, 초대 교회,
초대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핍박을 받은 거죠.
네.
예,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콘스탄티 황제가 이제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그때 형성된 게 카톨릭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0년경에 마틴 루터지 않습니까?
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천주교 신부였죠.
네.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네.
마틴 루터의 그 마음에 행위가 다 끝이 나고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 죄에서 그 벗어나려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네. 정말 너무너무 컸잖아요. 제가 마틴 루터 간증을 읽어보면은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루터는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친구가 벼락에 맞고 세상을 떠나죠.
바로 옆에서요.
예, 예. 오. 그걸 통해서 루터는 자기가 그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죽음을 처음에 접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게 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
네.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무엇을 해도 마틴 루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수도원 생활을 해서 내가 천국 간다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은요.
네.
수원 생활에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네.
그리고 그 독일은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대리석 바닥이 아주 차가워요.
네.
차가운데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수도원 원장이 깨우거나 이 이불 덮기 뭐 담요를 덮어주어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루터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이 또 원하면 너무 컸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네.
아주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계기는 뭐였냐면은 로마 카톨릭 회에서 로마에서 이제 카톨릭 본부에서 모든 이제 수도원의 대표자들 불렀습니다.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의논할 일이 있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 대표들을 불렀을 때 루터가 그 수도원 대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때 루터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그 성당에 그 콘스탄티 황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있는데 그 헬레나는 그 어머니는 특별히 그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를
네.
사모하는 그런
아.
여인이었는데
네.
그때 그 로마의 그 이제 성당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받는
네.
예,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네. 계단. 그래서 그 당시 그 연구자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계단을 28개 계단을 자기 네타시오 이제 죄를 이제 기도문을 외우고 죄를 이제 고백하면서 한 계단 올 때마다 9년씩의 죄를 사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근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겠죠. 네. 네, 카톨릭에서 한 겁니다. 네. 그때 루터는 마지막 기대를 거기 한 거죠. 그 28개 계단에 마지막 그 기대를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저기 가서 하면은 고백을 하면 될 거야. 갔어요.
네.
일찍 이제 그 회의 모임을 마치고 성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을 꿇고요.
네.
내려오고요. 이제 기도문을 외우면서 죄를 이제 고해 성사를 하면서. 그런데 루터가 그걸 깨닫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구나. 예,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루터가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지금도 그 계단이 있어요.
네.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예, 로마에 이탈리아에 있는데 루터가 처음으로 그 계단을 서서 걸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마침 그 하박국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때 이제 물론 구원 받은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때 자기 행위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깨닫습니다.
네.
그러면 1500년경에 이제 복음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장로교가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루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형성됐다. 그래서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네,
뭐 기독교
네.
작은 집.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문제 같네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율법은 계명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예, 갈라디아서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약간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거룩합니다.
네.
예, 흠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그러니까, 법이죠.
죄악된 우리 인생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거룩한 법.
예, 네, 거룩한 법. 그런데 왜 그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죠.
네.
네.
이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네.
나는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폄론이라는 것은 막 헐뜯어서 비방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일부러요.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셔요.
아, 일부러.
예.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도록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오겠다는
네.
겁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시장할 때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네,
먹자.
네.
아니, 이건 보통 안식일을 오긴 게 아니겠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에서도 한편 손 마른 자도
네.
그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게 하고 고쳐주셨고요.
네.
우리 잘 아는 연복원의 38년의 병자.
네.
근데 그 38년의 병자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셔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모든 율법은 바로 안식일의 그림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뭐 형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또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내가 병에 매여 있다. 병의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짐을 내려놓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세상의 어떤 짐뿐만 아니고 절대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네.
구원자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네.
지금 이건 제가 뭐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네.
안식일께 다니신 분이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네.
빵집을 하셔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빵 가게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장사 제일 잘 돼요.
그렇죠. 주말에요.
근데 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나중에는 결국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네.
또 한 번 제가 이제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365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예, 제 마음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카톨릭에서 주일을 뭐 이렇게 일요일을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네.
카톨릭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정한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 꼭 우리가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그 찬양하고
네.
높이고 그래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뭐 일요일을 정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네. 정말 365일 안식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식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함께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 이봉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4월 21일 서울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전국연합합창단이 부르는 예수 부활했으니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